번째 강점기. 간송 전연필은 젊은 시절부터 우리 문화재를 모으는 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그가 당시 기아집 한 책값으로 나온 책 한 권을 10배의 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자 다른 문화재들은 남겨둔 채 오직 이 책만 오동나무에 넣어 피난을 가기도 했죠. 간송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 보물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 그 과학성과 독창성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한글은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우수한 문자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늘 이 글을 사용하는 우리는 한글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무수한 말들의 풍경 속에 우리 글, 우리 말이 갖는 멋과 맛을 오늘 음미해봅니다. 10월 10일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예민의 아의 이호로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어제 한글날이었어요. 한글날을 맞아서 황금 같은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이렇게 온갖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져온 한글을 보면 우리 민족하고 좀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은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항상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분이죠. 북톡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남정미입니다.
연휴라고 이렇게 한껏 꾸미고 나온 건 아니죠?
예, 엄청 머리에 꽃다라는데 무겁네요.
아니, 예. 정미 씨 오늘 아름다운, 뭐 항상 아름답지만 오늘은 더 아주 예쁘게 네. 메이크업도 하고 예, 예. 머리도 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해봤어요.
보니까 즐겁게 연휴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아, 그냥 지금 이제 어제가 또 이제 한글날이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행사들도 많이 하고.
맞아.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찾아다니려고 하다가 혼자 다니는 건 너무 외로운 것 같아서 네. 그냥 다시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랄까 하다가 그냥 앉아서 책이나 보고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 책 보면서 연휴 보내고 있었습니다. 멋지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맞아요. 이렇게 쉴 때 사실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네. 좀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정말일까요?
아니, 왜 책 나름이잖아요. 좀 복잡한 책 말고 네네. 좀 뭔가 쉬어가는 듯한 아~ 그런 책들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읽으면서 네. 아, 오늘 좀 쉬었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같이 읽어볼 책이 쉬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 네. 있을 그럴 책입니다.
네. 네. 어떤 책이죠?
유유 출판사에서 나온 김정선 선생님의 동사의 맛. 아, 요즘 요리하는 남자 요생남 아닙니까?
맞아요.
동사로 또 요리를 해주신 우리 동사의 맛. 그리고 길벗 출판사에서 나온 이다하님의 한글 레터링. 이렇게 두 권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맞아요. 한글날을 기념해서 네. 저희가 두 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만나볼 책은요. 동사의 맛이에요. 책을 쓰신 우리 김정선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보니까 선생님은 교정자시라고 예. 제가 들었거든요.
저 박정자 선생님은 들어봤는데 교정자 선생님은 처음 들어보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책 나오기 전에 잘못된 맞춤법이나 혹은 뭐 오타잖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바로잡는 거라고
그렇죠. 그게 데인가요? 이제 네, 기본적인 일이죠. 이렇게 되게 교정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구분하자면 네. 교정하고 교열이고요. 네. 교정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오탈자를 바로잡거나 네. 그 표기법에 맞지 않은 표기들을 바로잡는 일이고 교열은 이제 문장을 좀 선보거나 다듬는 일을 교열이라고 하는데 신문사 교열부 같은 데서 마감 시간에 쫓겨가면서 교정 교열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특화되신 분들이라면 네. 저희같이 이제 출판사에서 책으로 낼 원고를 교정 보는 사람이 하는 일은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시간을 두고 초교, 재교, 삼교 세 번을 기본적으로 보는데 교정교를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물론이고 우선은 그 원고의 첫 독자가 제가 되는 셈이니까 그러니까 편집자한테 그 뭐 읽은 소감을 얘기해 준다거나 네. 그런 일도 하고 초교, 재교, 삼교를 보는 과정이 곧 원고가 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 편집자를 만나면서 편집자가 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언을 해준다거나 제가 왜냐하면 원고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일을 같이 하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네. 영화에서 보면 그 편집장님이 우리 딸한테 책을 주겠다며 처음 나온 책을 갖고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굉장히 인기 있는 작품이 나중엔 됐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처음에 탁 읽는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새로울 것 같다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책이 잘 될까? 이러면서. 네. 막 그렇죠. 가장 먼저 읽은 거니까.
예, 그렇죠. 요즘은 그 이제 컴퓨터 파일로 원고를 받고 하니까 그런 그 소감이 아. 좀 적은데 예전에 제가 처음 편집지를 배울 때는 원고지에 쓰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아. 원고 직접 손으로 쓴 거를 제가 보면서 대조도 하고 교정도 보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런 감회가 좀 크죠. 남다르고. 지금은 이제 자주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한번 교정을 작업하고 끝내고 나면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른 교정지 작업에 들어가니까 네. 그런 거는 좀 아쉽긴 하죠.
있겠네요. 네.
그렇구나. 일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는 깨알 자랑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저는 이렇게 논문 쓰면서 느낀 네네. 게 똑같은 거를 여러 번 읽는다는 게 진짜 힘들어. 지겹다는 생각이 저 들더라고요. 근데 20년을 하셨더라고요, 교정 일을. 와.
근데 그 아마 제가 쓴 글을 그렇게 계속 보라고 그러면 아마 저도 지겨워서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글이고 계속 수정을 하면 또 제가 수정한 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네. 피드백이 있죠. 저자나 네. 역자분한테. 그리고 또 편집자 의견도 그러되고. 그래서 계속 책이 이제 처음에 제가 처음 봤던 원고가 차츰차츰 다듬어져서 이제 책고를 갖추는 원고가 돼가는 걸 보는 거니까 이제 그런 기쁨이나 보람이 좀 있고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하면 지겨워지죠.
그렇죠.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교정 일을 시작하셨는지 나 교정자가 될 거야 이러진 않았을 것
그런 건
같거든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대학에서 국어학이나 국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그냥 일 없이 쉬고 있는데 네. 그 후배 하나가 조그만 잡지사에 그 편집 기자 모집 공고가 났다고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동기들하고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 친구들 얘기하다가 걔가 우리 동기였나? 뭐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친구가 바로 저였거든요. 뭘 하면서 먹고 살지도 좀 미스터리하고 근데 저 자신도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고 있었는데 후배가 와서 그걸 알려주는 걸 듣고서 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싶어서 응모를 했고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 뽑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교정지하고 대면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때 계셨던 잡지사 이름이 한국인?
네, 한국인. 네.
지금도 있는
지금도 잡지는?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도 네. 굉장히
그때는 샘터의 경쟁지였죠.
아, 그랬군요. 좀 알아보니까 이후에 이제 의류 문화사 편집부를 거쳐서 문학과 지성사, 뭐 또 생각의 나무, 한결의 출판, 현암사, 시사인북 등의 출판사에서 교정 작업을 해 오셨네요.
네.
지금까지 교정 보신 책 가운데 이런 질문 좀 식상하지만 기억에 남는 책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편집자는 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처럼 외주 교정으로 네. 교정만 받아서 보는 사람의 경우는 누구나 다 힘들게 일해서 말하자면 교정을 많이 봐서 많이 네. 고치고 수정해서 낸 책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거는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할 수가 없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음지에서 일한다고 아. 농담으로 얘기하곤 하는데
네.
두 분도 책을 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두 분이 낸 책을 교정을 이렇게 많이 본 사람이 교정자가 공개된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수정을 했다 이렇게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구나.
게 사실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상도에 어긋나는
맞아요.
거죠.
그러면 죄송해요. 상도에 어긋난 질문 말고 딴 걸 드릴게요. 가장 좋았던
그래서 그런 책을 제외하면
네네네.
제가 출판사의 편집자로
예.
만들었던 책 중에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문고본으로 나왔던 걸 다시 단행본으로 낸 건데, 그, 요시다 겐코라는 그 14세기 일본의 왁가 작가이면서 승려였던 분이 쓴 도연초라는 책이 있어요.
도연초. 예.
근데 이게 우리말로 풀자면 도연초라는 그 제목의 의미가 그 쓸쓸하고 서글픈 마음을 가눌 길 없어 막 그 써내려간 글 뭐 이런 뜻이라는데 단상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정조가 그 정서가 그때는 어릴 때였는데 네. 저하고 맞았는지 아. 그 작업하면서도 참 좋았고 지금도 심란해지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펼쳐보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네. 외주교 정리를 하면서 초반에 작업을 했던 책 중에는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잊을려 잊을 수가 없는 책이 이제 김문 선생이 쓰신 칼의 노래. 근데 이거는 제가 교정 교열을 받다기보다는 그냥 대조를 했다고 해야 오를 텐데요. 그 담당 편집자가 이분이 이제 원고지에 연필로 꾹꾹 눌러 쓰시는 거로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실제로 원고지 묶음을 가져왔는데 이제 원본은 아니고 분실 우려가 있으니까 복사한 거를 저한테 한 뭉텅이 갖다 주고 그걸 안친 교정지를 갖다 줘서 대조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참 컴퓨터로 책을 만들 때도 이제 오래된 출판사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때 제가 편집자 일을 할 땐 제 책상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손으로 오리고 교정지를 인화지로 된 교정지를 자르고 풀로 붙이고 떼내고 뭐 이런 식으로 손으로 만든 셈이죠. 네네. 근데 그러려면 그 컴퓨터가 없었을 때니까 원고지로 원고를 받아서 이렇게 작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조가 네. 기본적인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대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자주 안 해본 사람 같은 경우는 빠뜨리기가 쉽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다가 저한테 그 작업을 준 거죠. 그래서 뭐 작업을 하면서도 워낙 뭐 유명한 문장이니까 굉장히 감동이 컸고 그 책을 내고 나서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밤에 집에 가는데 여대생 둘이 처음에 시집인 줄 알았어요. 책을 펼쳐놓고 뒷자리에서 한 줄 한 줄 서로 읽으면서 너무 좋지 않냐, 너무 좋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내릴 때 보니까 그게 칼의 노래도. 그래서 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책도 잘 팔리고 네. 독립문학상도 받고
맞아요.
그래서 기억이 남습니다.
아까 전에 요시다 겐코 얘기하시다가 문고본, 단행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생소하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문고본은 뭐고 단행본은 뭔지 좀 알려주세요.
문고는 글쎄 연세 드신 분이라 기억하실려나 하여튼 예전에 삼중당 문고, 을류 문고라고 해서 책자도 문고본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맣게 나오고 네. 그 두께도 얇은 책. 예. 그러니까 근데 굳이 따지자면 이런 단행본 형태의 책이 나오고 나서 원래 문고본의 취지는 학생들,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이 책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볼 수 있도록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문고본인데 예전에 문고본이 참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학생 때는 문고본으로 뭐 그 고전들을 이렇게 물론 요약본도 간혹 있긴
되게
했지만
얇은 그렇죠. 걸로 들고 다니면서 네,
주로 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문고본이 많이 없어져서 아쉽기도 합니다.
그랬군요.
네. 아니, 이렇게 정말 베스트셀러가 된 책부터 시작해서 각양각색의 책들을 많이 교정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또 직접 글을 쓰셨어요.
네.
동사의 맛. 네. 이 책은 그럼 과연 교정을 누가 하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 책 내고 나서 그 백자평인가 어떤 평에 누가 그런 걸 썼더라고요. 뭐 20년 동안 교정 본 사람이 낸 책이니까 이 출판사는 참 좋았겠다.
교정
본인이
없겠다.
보니까
맞아요.
비용이 줄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책을 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쓴 글은 사실 제 눈에는 잘못된 부분이 안 보이기가 쉬우니까 이 출판사에서 전문적으로 교정을 보시는 분이 봐주셨는데 매번 저는 이제 교정을 해서 교정지를 저자나 역자에게 보내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역할만 하다가 제가 이제 그걸 받는 입장에 딱 놓여 보니까 제가 교정 본 그 책의 저자나 역자분들도 굉장히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어요.
교정 교열 볼 게 있었어요?
그럼요. 다행히 제가 쓴 이야기 부분에서는 큰 수정은 없었는데 문법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사전에서 이거를 취합해가지고 썼는데 이분이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을 다 뒤져가지고 그걸 한 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바람에 저도 좀 안심하고 책을 낼 수가 있었고요.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저자나 역자는 사실 자기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써서 책을 낼 정도가 되면 이제 확신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저희 같은 교정자들은 직업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의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제 기준으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을 일반 독자들의 기준으로 의심을 하는 거라서 내가 써서 이건 수정할 게 아마 없을 거야 해도 수정이 항상 나오게 마련입니다.
맞아요.
네. 무림 고수의 싸움이었겠어요. 교정자의 교정을 내가 보다니 이러면서.
사실 아무리 봐도 맞아. 가끔 오타가 나기도 하고 또 잘못될 맞아, 수도 맞아. 있는데 네. 교정자가 책을 쓰고 또 다른 교정자가 교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책은 좀 완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책 안에 문법도 있고 이야기도 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이 책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속속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한글날을 기념해서 한글의 맛과 멋으로 다양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1부는요. 우리말 가운데 동사의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는 동사의 맛 함께 할 건데요. 동사의 맛을 제대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내드리는 퀴즈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미 씨.
네. 생활 속에서 무심코 쓰는 우리말 중엔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잘 들으시고 동사가 잘못 사용된 문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두 개인데요. 두 개 가운데 하나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나르는 돈가스. 2번. 설레는 마음. 3번 잊혀진 계절. 4번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이게 보는 게 아니고 네.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왠지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화이팅이요 여러분. 네, 1부 퀴즈 참여는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김정선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동사의 맛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송창식의 가나다라.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동사의 맛 김정선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사의 맛이라는 책으로 우리말,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뭐 방금 퀴즈에서도 나갔지만 우리말은 맞춤법도 굉장히 어렵고 발음하기도 좀 헷갈리는 그런 맞아요. 단어들도 많고 또 띄어쓰기, 쓰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고 헷갈려요. 네. 동사야말로 진짜 더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문자 쓸 때도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동사를 또 음식에 맛있게 또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음식에 비유했나라고 봤더니 선생님께서는 동사를 육수나 양념 같은 존재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그 동사의 맛이라는 제목을 이제 출판사 편집자가 지어줬는데
네.
거기에 이제 맞춰서 서문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측면도 있고요. 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체언이 있고 용언이 있는데 동사와 형용사가 우리 말에는 그 용언에 속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체언이라면 명사, 대명사 이런 것들인데 말 그대로 그야말로 그 문장에 들어가서 주인 역할을 하는
네.
그런 말들이라면 용어는 몇 빠지게 일해야 되는 자기 몸을 막 바꿔가면서까지 일해야 되는 왜냐하면 용어는 체언하고 달리 기본형하고 활용형이 있거든요. 체언은 그 뭐 조사 같은 게 달라붙을 뿐이지 자기 몸을 뭐 문장이 어떤 형식의 문장이든 그대로 유지를 하는 데 반해서 용어는 계속 바뀌잖아요.
네.
가다만 해도 간이 가서 갈망정하고 계속 바뀌니까 또 어떤 경우는 기본형이 도대체 어떤 건지 잘 헷갈린 경우도 있고요. 불다, 그 라면이 불었다 할 때 그 기본형이 불단지 붓단지 막 헷갈리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 동사는 그 이런 그 활용형으로 주로 많이 쓰이지 사실 기본형 그대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죠. 말할 때도 나 가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어, 그거 되게 멋있는데.
근데 그 육수나 이제 양념이라고 제가 그 비유를 한 이유는
네.
이게 문장의 맛을 내는데 체언이 만약에 그 주재료라면
네.
음식의 주재료라면 이런 용언들은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몸을 그 음식에 스며들게 해가지고 맛을 내니까 그 육수나 양념에 해당한다고 풀었고요. 화학 조미료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거는 뭐 그 오해가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한자어에 하다 대다를 붙여서 쓰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 이미 한자어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동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말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한번 쓰면 계속 그것만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비하다, 견주다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비교하다라고 쓰게 되면 비교하다라는 게 중독성이 있어서 어떤 문장에서는 계속 비교하다만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채로워지질 않죠. 네. 그 어휘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화학조미료도 식약청 같은 데서 몸에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만 그 맛으로 다른 재료의 맛을 음식 재료의 맛을 다 덮어버리니까 문제인 것처럼 한자어의 하다 대다를 쓰게 되면 다른 동사를 가령 뭐 닦다, 씻다, 뭐 그 저 치우다 이런 건 그냥 다 청소하다로 통일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좀 아무래도 좀 딱딱해질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아니 음식에서도 육수를 우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양념 맛으로 먹는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혹은 글을 쓸 때 사실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동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맞아요. 문장의 느낌이나 어떤 분위기 또 달라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말에는 그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랑 형용사가 서술에 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말을 끝맺을 때 네네. 용언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동사를 쓸 때 자주 틀리는 그런 동사들도 좀 많다고 들었어요.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교정 보시면서 가장 많이 좀 고치시는 동사나 사람들이 많이 틀린다고 생각하는 동사 뭐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아이를 낳다.
맞아. 맞아.
맞아. 네. 뒤에 히읗 받침이 있기 때문에 뒤에 다가 이제 그 거센 소리로 발음이 되겠죠. 낳다. 네. 병이 낫다 할 때 히읗 받침이 들어가 낫다.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나다 할 때 이 나다. 이 세 동사는 기본형을 볼 때는 이건 헷갈릴 일이 없죠.
네.
완전 형태가 다 다르니까. 근데 이게 활용할 때가 문제입니다.
맞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이를 낳다 할 때 쓰는 낳다의 어간 나는 나의 히읗 받침이 들어간 그 나는
네.
어떤 식으로 활용되든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히읗 받침은 꼭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담고 계셔도 크게 헷갈릴 일이 없는 게 왜 헷갈리냐면 병이 낫다와 머리카락이 나다가 활용을 하면 똑같아져요. 나, 나은이 나와서. 다만 자음이 뒤에 올 때만 낫지, 낫게, 낫도록 해가지고 낫다의 시옷 받침을 그대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애를 낳아도 나, 나은이 나와서 똑같이 들립니다.
맞아요.
발음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나, 나은이 나와서 시옷 받침을 빼고 써도 되는 줄 알고 쓰시는데 아이를 낳다 할 때 그 나는 시옷 받침까지 반드시 어떻게 활용되든 써줘야 한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크게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 틀리시는 동사들이고요. 가장 유명한 건 뭐 들르다 들리다.
맞아요. 이제,
이게 그 다른 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발음하기 편해서인지 주말에 한번 들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들려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근데 말은 맞아요. 그렇게 해도 그 저 글을 쓸 때는 정확하게 써줘야 하는데 그게 아마 발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치르다를 치르다로 치르다가 기본형인지 알고 쓰시는 분도 많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들어도 헷갈리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자주 헷갈리는 표현도 보면 뭐 마음이 설레이다.
네.
또 더 좋은 내일을 뭐 바래봅니다 할 때 그 바래봅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인데 이 표현들도 다 틀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설레다가 기본형이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설레이다로
네, 설레이다로 쓰는 아, 네. 거는 아마 이게 저기 그 마음이가 주어가 되니까 아마 이럴 때 그 당하는 말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좀 문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자동사인데 타동사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가 주어가 되니까 그냥 설레다를 원래 쓸 때도 마음을 설레다라고 쓰진 않는데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그 분리우다처럼 이나 우를 중간에 모음을 하나 집어넣으면 좀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습관 때문에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설레다가 기본형이고 설레는 건 당할 일이 아니거든요. 일단.
네.
설레이다.
그래서 그 설레다로 써야 맞고 바라다, 바래다는 다른 뜻의 동사입니다. 바라다는 뭔가를 원한다는 거고 바래다는 빛이나 색깔, 의미가 퇴색하다 할 때 바래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섞어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뭐 더 좋은 내일을 바래봅니다는 바라봅니다라고 쓰면 바라보다라고 또 뒤섞일까 봐 그런 모양인데 이럴 때는 그냥 더 좋은 내일을 바랍니다라고 하면 정확한데 조금 이게 좀 말이 섞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네요. 네,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정자가 주인공이잖아요. 여기 네. 책에 보면 남자와 네. 여자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쉽게 이제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방송할 때도 휴대폰 꺼준 끄고 들어올 때 휴대폰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라면서요.
그렇죠. 삼가다가 기본형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서슴따를 떠올려 보시면 뭐 크게 헷갈리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둘 다 기본형에 하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슴따를 서슴하다라고 쓰지 않는 것처럼 네. 서슴지 않고라고 쓰지 서슴치 않고라고는 안 쓰는 것처럼 삼가다도 삼가하다라고 쓰면 네. 기본형이 삼가다니까 그 넣을 필요가 없는 하를 집어넣은 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마 발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쓰려면 휴대폰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휴대폰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삼가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얼마나 삼가해 주시기가 익숙한지 삼가
그렇죠.
이러니까 너무 이상한데요.
네. 휴대폰 사용을 삼가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가다듬다와 간추리다. 에 대한 이야기도 또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예. 네, 선생님 책에 보면 아까 뭐 잠깐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렇게 틀린 문장 네. 동사에 대해서 써주시고 이야기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한번 살짝 읽어드릴까 봐요, 정미 씨.
네. 가다듬다와 간추리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걸 읽어드릴게요.
네.
모두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거나 바르게 한다는 뜻을 지니지만 마음가짐이나 태도, 자세를 바로할 때는 가다듬는다고 하고 생각이나 글의 내용, 물건 따위를 정리할 때는 간추린다고 한다. 그러니 문장은 가다듬는다기보다 다듬고 그 내용을 간추린다고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예를 들어 주셨네요.
가다듬다 간추리다 이렇게 들으면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데 문장으로 붙이면 진짜 문장은 가다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맞고 틀리고로 접근하기보다는 제가 끝에 쓴 것처럼
적합한 이렇게 쓰는 표현이라고 것이,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마도 네. 그 이렇게 쓰는 것이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계속 간추리다 가다듬다 다듬다를 섞어 쓰고 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그게 또 자연스러우면 바뀌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고 틀리고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한글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정확한 딱 동사를 알면 쓸 때 이게 그렇죠. 더 자연스럽게 조금.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정확하게
그렇죠. 특히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맞아요. 알고 있으면 찾아보기도 쉽고 헷갈릴 때 네. 그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 책은 좀 정확하게 한글을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몇 동사만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20년간 우리말만 공부해 오신 선생님은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김정선 선생님의 강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교정자가 본 한글입니다.
그 2009년인가요? 그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이 자신의 문자로 한글을 채택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을 해서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한글을 가지고 교과서도 만들고 뭐 간행물 같은 우와. 것도 발간을 해가지고 책에 표지가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정말 찌야찌야라고
네,
쓰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놀라운데 만약에 실물을 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실물을 딱 받아가지고 책을 펼쳐본다면 굉장히 묘한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 자모 결합 원리에 따라서 쫙 쓰여져 있을 테니까 한글을 배우고 익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 한자 세대가 그러니까 한자로 교육을 받고 한자로 쓰고 한자로 읽고 하면서 자란 그 세대에 속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한글로만 딱 적힌 문장을 봤을 때 느낀 감정도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네. 제가 그 출판사에 다닐 때 도서전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출판사에서 이제 뭘 했냐면 예전에 냈던 사상전집을 가로쓰기로 바꾸고 한자를 그대로 노출해서 썼던 걸 한글로 바꿔 쓰는 대신에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고 하죠. 병기해서 쓰는 그런 식의 정리를 해서 다시 낼 무렵이었어요. 당연히 도서전을 나갔으니까 한쪽에 딱 전시를 해놨겠죠. 근데 그 어떤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 한 분이 와서 그 중에서 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라고 한글로 이제 세로로 적혀 있는데 그걸 가리키시면서 저한테 자네는 저게 딱 보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인지 아니면 땡땡 치는 종에 바란다고 할 때 그 기원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저는 구분할 수 있는데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아, 헷갈리실 수도 있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언짢아 하시면서 저런 식으로 쓰면 이 나라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망치는 짓이 된다고. 근데 그분이 한자 세대로서 한글 세대, 그러니까 저 같은 젊은 세대 앞에서 뭔가 과시하시려고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시고 언짢아하신 표정이 역력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도 우리가 그 아까 찌아찌아족이 쓴 한글로 된 책을 그 보면 느낄 수 있는 당혹감을 그분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자와 한글에 관계된 일화라면 제가 다음에 들려드리고 싶은 일화는 외래어와 한글에 관련된 일화인데 중국이 지금처럼 경제 성장을 하기 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막 돈을 함부로 쓰는 바람에 빈축을 사는 일이 좀 잦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이 그 우리가 좀 잘 살게 됐다고 해서 가서 이렇게 막 돈을 뿌리고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다가 빈축을 사곤 하는데 요즘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미국의 저 유명한 그 음료 회사 이름이 코카콜라를 자기 고유의 문자인 한자로 가구가락이라고 적는다. 그럴 정도로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나아졌다고 해서 문화적으로 무시할 만한 그 민족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겠죠. 근데 다 뭐 그렇다고 쳐도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은 영어 코카콜라를 그 한자 가구가락이라고 적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어로 하면 뭐 커커커러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고유의 문자로 적는 것이고 코카콜라를 한글 코카콜라로 적으면 우리 고유의 한글로 적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죠. 네. 둘 다 똑같이 자기 고유의 문자로 적은 거죠. 그런데 앞에 한자 세대의 그 어르신이 저렇게 한글로 적으면 이 나라의 문화를 망치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분의 경우는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거를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로 적는다기보다는 그냥 한글을 그냥 대체 표기 수단 정도로 보신 거죠. 두 분 다. 근데 이거는 야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어라고 그 반응을 하실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대부분의 경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이었겠지만 그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 중국 한자에 대한 중국어 발음하고 당시에 조선의 한자 음하고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 중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거의 발음 기호에 가까운 문자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만든 게 한글이었다고 지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마 세종대왕도 한 5, 600년 뒤에 이 땅에서 한자를 제치고 한글이 보편적인 표기수단이라고 자리 잡을 거라고는 상상도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보편적 표기수단이라는 거는 그 한글로만 글을 써도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고 그리고 그게 뭐 대학 교수든 이제 한글을 익힌 학생이든 뭐 이해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그게 보편적 표기수단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책도 책뿐만 아니라 신문도 예전에는 한자를 되게 노출해서 썼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뭐 지금 우리가 쓰는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행정 이런 거 다 한자로 그냥 노출했었고 심지어는 이름, 대통령, 국무총리 같은 것도 다 한자로 썼고요. 지금은 제목에만 좀 한자를 노출하고 안에는 기사 안에는 한글에 굳이 이제 뭐 꼭 써야 되면 병기하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한자를 노출해서 썼다가 그 다음엔 병기를 했으니까 한자하고 한글을 같이 썼다가 이제는 겨우 병기가 많이 사라졌죠. 한글만으로도 충분히 책을 내고 신문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기가 처음 시작된 시기가 1988년 즈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글 전용하고 가로쓰기를 그 표방한 종합일간지가 창간된 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988년이 지금의 한글 맞춤법이 새로 제정된 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인 1989년에 그 이호덕 선생님의 우리말 바로쓰기 같은 게 나오면서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부터 이를테면 한글만으로도 한자를 변기하지 않고도 그 의사소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한글 하면, 그러니까 한글날 하면 한글, 그 다음에 세종대왕, 문화유산, 그 다음에 순우리말, 그리고 뭐 까다로운 맞춤법,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한글이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 쓰는 한글하고 한글날 할 때 떠올리는 한글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떠올리는 한글은 길이길이 보존해야 되니까 내가 함부로 다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글 자체가 로마자나 한자에 비해서 젊은 문자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보편적인 표기수단이 된 지도 사실 얼마 안 된 굉장히 그 이제 푸릇푸릇한 그 새순 같은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서 맞춤법 이런 게 너무 얽매일 게 아니라 다양한 표현들을 자꾸 만들고 그 외래어 표기 같은 것도 외국의 표현 같은 것도 그걸 우리화해서 보다 다양한 표현 방식들을 막 그 창조적으로 쓰는 것 네. 이게 사실은 뭐 한글을 아끼는 길이 아닐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 한글을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은 써야 되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한글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들어보거나 한글이 뭐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한글이 자리 잡은 게 별로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는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실제로 제가 교정을 봐오다 보면 교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한 2000년 이후의 책하고 2000년 이전의 책이 좀 성격이 달라요. 도서관에 가서 아마 그거를 발행 연도를 판권을 한번 보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2000년 이전 책은 노출까지는 아니지만 한자 변기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한자 변기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원고를 보내실 때 나이 지긋하신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한자 변기를 많이 해서 보내십니다. 그래도 저희 교정을 볼 때는 편집 과정에서 그걸 다 지워버려요, 요즘은. 근데 요즘은 오히려 로마자 변기가 점점 느는 추세죠. 그만큼 외래어가 한자에서 유입되는 것보다 로마자로 유입되는 외래어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가령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엔 주지하다시피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요즘 잘 안 씁니다. 다 알다시피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주야장천 하고 가로 안에 주야장천 한자를 변기했는데 요즘 그냥 밤낮없이라고 쓰면 되죠. 그리고 예전에는 제목을 그 독서의 고통이라고 해야 될 걸 요즘은 책 읽기의 괴로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연스러움 이게 더 이제 듣는 사람한테도 자연스럽지만 글을 읽는 사람한테도 이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또 강연을 들어보면서 느낀 거는 사실 그동안 당연히 그냥 나는 한글을 쓰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쓰는 한글이 진짜 순수한 한글이 아니고 약간 한자와 섞인 한글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한글이 이렇게 보편적인 표기 수단이 된 만큼 정말 한글을 좀 알리고 또 잘 쓰고 또 여러 표현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느 누구보다 선생님은 좀 우리말 한글을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말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예, 우리말의 매력이기도 하고 한글의 매력이기도 한 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소리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남다른 말이고 문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말이 한국어 하면 의성어 의태어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면 외국 그러니까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동작을 더 많이 취한다거나 더 예민하게 소리를 듣는 건 아닐 테니까 그건 말하자면 아하고 어 다르다는 속담이 있듯이 소리에 굉장히 말도 민감할 뿐만 아니라 글자도 굉장히 소리에 민감한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자랑 같이 음성 문자에 속하는데 오히려 로마자보다 더 소리에 민감해서 거의 발음교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찌아찌아족이 자신들의 발음 그 소리값을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언어를 고르다 고르다 한글을 고른 거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매력이기도 하지만 쓰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게 아까도 제가 발음이 편해서 자꾸 그렇게 잘못 쓰시는 거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그러니까 가령 버스는 버스라고 발음하든 버스라고 발음하든 표기는 비유해서 하나로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버스라고 발음하면 버스라고 발음할 때하고는 달리 똑같은 뜻을 갖는 다른 문자, 아, 그 낱말이 하나 딱 생겨버려요.
네.
이러니까 자꾸 그걸 또 정리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글에, 그러니까 자꾸 그 복수표준화가 발표될 때마다 한글 맞춤법은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야 라고 그 실망하실 게 아니라
네.
화를 내실 게 아니라 한글의 특성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그러면 뭐 이해하시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글 쓰다 보면 헷갈리는 표현이나 단어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동사의 맛 책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다, 밤을 새다, 네. 돈을 시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쇠다, 슬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 저버리다 하고 저버리다 이거 동사의 맛을 보고 그 맛을 들려서 알았는데 생각이 조금 나중에. 사전 찾아볼 때는 정확히 알지만 다음에 또 쓸 땐 또 찾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쓰지 않아서 그러는 단어가 아니면 내가 한번 틀렸던 거라서 계속 틀리게 되는 걸까요?
자주 쓰지 않는 단어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저도 교정을 한 이렇게 오래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찾은 걸 어제 찾은 걸 오늘 또 찾고 그러면 처음엔 아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 저를 자책하다가 나중엔 그냥 습관이려니 합니다.
이게 아, 그래요?
나중에 더 좋은 게 아 반복해서 찾으니까 반복해서 또 나한테 일깨워줄 수 있으니까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러면 이제 그냥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럼요.
다시 손품을 팔더라도 계속 눈에 보면 눈에 익은 게 맞는 말이잖아요. 예,
다만 이제 이게 자꾸 한글이 이렇게 맞냐 틀리냐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니까 마치 꼭 퀴즈 문제처럼.
네.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걸 한번 알게 되더라도 오래 기억하기 힘들죠.
예.
동사의 맛을 이런 이야기를 갖는 책을 쓴 이유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책은 쫙 안 읽게 되잖아요. 던져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게 네네. 되는데 한번 쭉 읽으면 어쨌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동사가 이런 식으로 한국어 동사는 활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다음엔 헷갈리면 어디에서 뭘 찾아봐야 될지 정도는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런 책을 쓴 거라서 너무 맞고 틀리고 요즘 그 어디 포털에 들어가니까 매일 그 한글 맞고 틀린지 맞춤법 문제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좀, 예,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사전 찾아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사전 없는 집도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부모님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을 배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보면서 한 번씩 아 이런 의미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더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한글을 더 깊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동사들을 가끔씩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저희가 국어를 어렸을 때 공부라고 배우면서 이렇게 익혔기 때문에 사실 좀 동사하면 되게 지루한 생각, 외워야 될 것 같은, 그리고 틀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재미나게 이 책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주셔가지고 한편의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오늘 말씀도 한글에 깊이 있는 이야기들, 왜 우리가 한글을 정말 잘 써야 되는지 그리고 한글에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까지 또 얘기를 해주셔서 아주 재밌게 잘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좀 짧아서
맞아요.
아쉽긴 하지만 어떻게 좀 어쩔 수 없어요.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한글, 우리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맞고 틀리고 로 그 한글에 접근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뭐 문제풀이가 되어버리니까요. 맞고 틀리고는 없고 그다음에 표준어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뿐이지 그냥 뭐 내 말, 내가 하는 말, 내가 쓰는 표현, 내가 쓰는 글이 맞고 틀렸다라고 그 단정져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이 만약 말과 글이라는 거는 삶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을 뭐 맞았다느니 뭐 틀려먹었다느니 얘기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나만 그러니까 나다운 표현 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맞춤법이나 순 우리말 뭐 한글 이런 그 고정화된 개념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더 한글을 하나의 정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선생님과 한글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책이 더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은요. 말씀드렸죠? 퀴즈 맞추시면 됩니다. 1부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서 퀴즈 정답 저희가 시원하게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미 씨.
동사가 잘못 사용된 것을 고르세요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잘못된 것은 1번 나르는 돈가스와 3번 잊혀진 계절이었습니다.
1부 당첨자는요 방송 후에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아, 오늘 나오셔서 한글을 더 사랑하게 만들게 해주신 맞아요. 우리 김정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저도 두 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요 대왕세종 OST죠. 소원 케윌이 불렀대요.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새로운 초대손님과 함께 찾아올게요.